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에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가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주어져 말씀을 참으로 들을 수 있는 그리하여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 잘 믿고 또 순종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과 뜨거운 기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이 교회 소식을 못 듣는 그런 이 녹음만 듣는 분을 위해서 잠시 말합니다. 2월 초부터 2월 첫째 주부터 이제 한국어 설교는 우리 저와 박경춘 목사님께서 격주로 그렇게 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일 제가 먼저 시작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어 설교는 제가 계속 다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지금 누가복음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죠. 지금 누가는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현실을 지금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이게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죠. 이것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도 되고 또 새 창조를 하시는 것도 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시는 것으로도 표현이 되고 여러 가지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새 창조를 하시는 그런 일이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심을 보며 그 새 창조를 이루시고 있는 것임을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오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다음 주에는 두 가지 기적들이 나오는데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죽은 그 회장당 야이로의 딸 죽었죠. 근데 그 딸을 살려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먼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걸로 누가가 시작을 하여서 이렇게 그 뒤에 오는 기적들 다 같은 모습이라 즉 창조 때 물을 나누심 그 둘째 날에 물을 나누시는데 바로 그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 물을 나누심이 예표하던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바다라는 것이 사탄의 영역, 죽음의 영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이게 다 물을 나누시는 겁니다. 즉 바다를 정복하시는 그런 현실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이 세상, 혼돈, 공허, 어둠, 즉 무질서의 세상에서 완전 질서를 잡으시는 일을 이게 창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로 그렇게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으시는 것이 창조에서 증거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새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이 귀신 쫓아내시는 사건도 지금 새 창조를 하셔서 질서를 잡으시는 겁니다. 그 완전히 잡혀진 질서에는 이제 죄도 없고 사탄도 없고 그 사탄이 저희들을 괴롭히거나 또 영향을 주거나 하는 이런 일도 이제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연결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이런 사건들을 보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이걸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 현실이 지금 나의 현실이고 내가 지금 소유한 현실임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물론 깨닫기만 하면 안 되죠. 믿으셔야죠. 믿고 그 현실에 순종을 해야죠. 당연하죠.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봅니다. 26절부터 보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갈릴리 맞은편이라 지금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를 두고 맞은편이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거라사라 근데 이 거라사가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아, 이 옛날 지명들이 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딱 하나가 왜냐하면 이 지명들이 바뀌기도 하고 또 뭐 너무 오래돼서 사람들이 이게 잘못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 거라사 이거는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도시 왜 가버나움이 반대쪽이라고 하면 아니 가버나움이 반대쪽이라 하면 지금 동쪽에 있는 도시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이 뭐야 갈릴리 호수하고 그다음에 요단강이 흘러내리고 사해 바다로 가죠. 그러면 그 요단강하고 갈릴리 호수 동쪽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죠? 이쪽이, 왼쪽, 그 서쪽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지난주에 그 바다를 잠잠케 한 것도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왜? 이 이방인한테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주로 이제 사도행전서부터 중심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가라사라는 동네, 이방인들의 지역,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현실이 오늘 본문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들이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현실은 이제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때 더욱 자세하게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이미 벌써 그런 현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본네 가지의 그 밭의 현실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이방인들도 어떤 자들은 열매를 맺는 밭에 그 마음이 주어져 있고, 다른 이들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제 거기에 도착했는데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도시 사람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에도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면 귀신 들린 자가 두 명이 나옵니다. 즉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 두 명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지금 누가는 자기 복음을 쓰되 그한 명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일부러 안 믿는 사람이 읽고 야, 이렇게 서로 틀린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가 한 명을 초점으로 써내려 간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거짓도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써내려 가는데 그러나 한 명의 초점을 두고 쓰고 있다 해서 지금 마태는 두 명인데 왜 누가는 한 명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난리들이 납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문제되는 즉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되는 구절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런 거 이제 안 가져오겠다고 잘. 왜 일일이 다 제가 그걸 말하려면 너무 거기에 시간이 많이 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뭐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러나 가끔 또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려야죠. 귀신 들린 자. 마태복음 8장에도 이 사건이 나오고 마가복음 5장에도 이 사건이 나와서 그 마태복음의 내용과 마가복음의 내용과 여기 누가복음의 내용을 다 같이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벌거벗고 살았다 이 말이죠. 또 자신의 몸을 돌로 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자신의 몸을 돌로 상하게도 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즉 죽은 자와 함께 하는 자입니다. 죽은 자 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삽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심히 사납다고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힘이 세어서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하반부에도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메이어 지키워스 대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쇠사슬, 고랑. 그냥 발도 묶고 손도 묶고 그래놨는데도 그걸 다 끊어버리고 엄청 세죠, 힘이. 그리고는 막 돌아다닙니다. 즉 거의 죽은 거죠. 이대로 그냥 놔두면 죽는 겁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의 영적 모습이 바로 지금 이렇다.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바로 이래요. 제가 나중에 성경을 가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말하면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 즉 구원을 얻는 믿음과는 다른 거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뭔가는 믿고 삽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어요, 뭔가는. 참 진리를 믿느냐. 그게 문제죠. 귀신의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죠. 즉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 귀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하지만 결국 압니다. 자기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존재임을 압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실 그렇죠. 예수님과 귀신의 관계. 딱 하나로 표현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귀신에 있어서 그저 그를 영원히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저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엄청 상관이 있습니다. 진짜 거의 하나죠. 물론 저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을 그대로 담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말합니다.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마태복음에 읽어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것을 보면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거죠. 때가 이르기도 전에 벌써 그 괴로움을 줄여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봅니다.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심판을 받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이런 겁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안 믿는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그걸 불의로 그 진리를 막고 있다. 그렇게 그 막고 있는 게 또 너무너무 잘 막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모릅니다, 하나님. 귀신들도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 거 알고 또 그분께서 이제 자기들을 어떻게 하는 것도 다 알면서도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물론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은혜를 내리시는 거는 성경에 안 나오죠. 그러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태어난 그 자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지, 절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심판을 받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저갱이라 이게 뭐냐면 밑이 없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깊음, 그 빛이 있어라 하기 전에 이 지구가 깊음에 덮여 있는 걸로, 바로 그것이 여기 나오는 무저갱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정복하시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탄이 영원히 거해야 되는 지옥의 모습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복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심판하심의 현실, 그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미 천국이 믿는 자들의 현실이 되었듯이, 또 지옥도 사탄과 귀신들과 안 믿는 자들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때그 천국 현실을 증거하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이 사는 모습은 지금 천국이 아니라 지옥 현실입니다. 심판을 받는 그런 현실들을 그대로 증거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마지막 심판은 뭐 이런 암리쿠란 수준이 아니죠.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그 심판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생활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구원받은 현실이 있기에 그런 거를 이기지만 기쁨으로 오히려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기며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또 천국 현실을 증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의 현실도 지금 이미 이제 천국이 왔듯이 지옥도 온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게 성취가 아직 안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이 당시 벌써 귀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임을 벌써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벌써 멸망한 것도 십자가에서 는 이기는 것 같이 보였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증거됐듯이, 그러나 아직 눈에 보이게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미 졌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벌써 승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지금 누가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계속 승리하시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생활을 우리 삶에서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믿으면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신 현실인데 그 이기신 현실이 잠시 안 보일 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안 보이다 못해 지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돼버리죠. 그러나 저희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안 보이는 걸 보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사탄을 완전하게 이기시는 거죠. 그 사탄의 최고의 무기, 마지막 무기, 죽음도 이제 완전하게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에 있어서 죽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죠.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도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하여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지도 않았고 이루신 것도 없으시면 죽음은 무시무시한 거죠. 왜? 그 죽음이 지옥으로 가는 거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 무기를 사탄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사탄을 엄청 무서워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죽어도 유익하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이루시는 이 새 창조의 현실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기십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대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 군대라 대답합니다. 즉 많은 귀신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사탄과 싸우는데 1대1의 싸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뭐 귀신들은 여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기시는데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항상 말씀으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는 모습도 입에서 이 이한 칼이라 그러죠. 이 두 날이 있는 칼이. 그런 그림도 그리고 하는데 그게 말씀이죠. 왜? 칼이 그게 말씀이니까. 그냥 예수님 입에서 말씀으로 지금 모든 것을 다 정복하시고 다 이제 이게 사탄도 물리치시고 하는 건데 그런 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예. 사탄의 군대와 싸우십니다. 근데 이 싸움이 뭐 세상 수준에서 보면 좀 시시한 거죠. 왜?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싸움이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싸움입니다. 전쟁하시는. 그래서 뭐 하나님과 사탄의 뭐 싸움을 전쟁으로 표현을 하느냐,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성경이 전쟁으로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표현 안 했으면 우리도 안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도 아니잖아요. 뭐 그냥 없어져라, 그럼 끝나는 건데.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죠.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현실이 지금 이미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에서 33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가까운 그곳에 많은 돼지가 거기서 뭘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그 돼지 안에 들어가기를 간구하니까 허락을 하시는데 그렇게 들어가니 그 수많은 돼지떼가 그냥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들어가 다 죽어버립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돼지의 수가 한 2,000마리 정도 된다.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지금 다 호수로 들어가 죽어버립니다. 이런 내용은 참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저도 많은 질문이 생기는데 뭐 시원한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귀신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한 것인지 그런 동물 동물들도 귀신이 들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답을 안 해주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 시원한 대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거에 대답이 있는 구절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궁금하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확실하게 보여지는 건 하나 있죠. 확실하게 뭐가 보여집니까, 여기서? 사탄이나 귀신들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들의 마지막.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들은 그저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안 믿게 해서 지금 지옥으로 가게끔 하는데 사실 자기도 거기 가는 거 아닙니까? 같이 망하자는 게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오히려 이런 악령의 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잘해주려고 하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 세상 것들을 부하게 해주는 그런 면도 있고 하니까 이게 나한테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결국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목적인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노예됨, 죄의 노예됨에서 그 예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은 뭐냐? 믿는 자들, 성령님께서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귀신이 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귀신이 한 사람 안에 같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신다는 거는 벌써 그 안이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성전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즉,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 어떻게 귀신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거는. 근데 자꾸 왜 교인들의 귀신 들렸다고 그 교인들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네들 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귀신이 들렸든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사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귀신이 들었다 그러면 그 굉장히 나쁘게 들리죠? 나쁜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그, 뭐,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 이게 나쁜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아니냐 하면, 성령님께서 들렸다.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possessed by the evil spirit 하는 거하고, possessed by the holy spirit. 이게 같은 거예요. 즉, 성령님이 들으신 거죠, 여러분과 저는. 안 믿는 사람은 귀신들이 들은 거고.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걸 할리우드 같이 영화 같이 만들어 갖고는 뭐 귀신 들린 사람은 이상한 모습으로 막 거품 물고 뭐 이러는 걸로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안에 지금 뭐래요?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 영을 순종하는 그런 영이 그 안에 들어있다. 즉, 성령님께서 계시든지 아니면 귀신이 계신다. 귀신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자꾸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사건도 할리우드 같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계시를 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기 전의 현실과 구원받은 후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자꾸 이상한 데로 갖고 가니까 아주 이상해져 버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이 있어요. 왜? 그게 타락된 천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도 믿어요. 뭐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딱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든지 그 안에 귀신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가 되죠. 왜? 이 귀신이라는 게 할리우드에서 그런 식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나 저 사람 숨 쉬네? 그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끝에 더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34절에서 37절.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가시기를 구합니다. 사실 이들도 다 사탄의 노예들이죠. 귀신 들린 자의 영적 현실이 바로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저 두려움 뿐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참 믿음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기적을 보고 믿었다 그러는데 성경에 어디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지 기적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자라났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니기에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던 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압니다. 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모습이 이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보여지죠. 완전히 변한 거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벌거벗었는데 이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있고 또 누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합니다. 무덤 사이에 거했는데 이제 누가복음 8장 39절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소리 지르고 사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정신이 온전합니다. 새 창조의 현실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누가복음 38장, 8장 38절부터 40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리라. 40절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그 가버나움 쪽으로 다시 오신 거죠. 무리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귀신이 이제 쫓겨나간 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구하라. 그래갖고 온 성내에 전파를 합니다. 즉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들의 모습. 새 창조된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집에 거하며 예수님 전파하는 거. 우리 아니면 선교사님 같이 지금 집을 떠나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 그러나 예수님 전파하는 거예요. 집에 남아서 하든지 아니면 떠나서 하든지. 이게 기독교 삶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립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영적 현실과 이제 구원받은 후의 영적 현실을 보게 됩니다. 즉 뭐냐? 오늘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현실을 소유하고 있고 무슨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이상한 데로 가져가니까 이 귀신이라는 게 중심이 돼갖고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좋아하는 내용들이 돼버립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벌거벗었던 우리들의 현실, 즉 죄로 수치로 덮여진 현실입니다. 이사야서 47장 3절에서 죄인의 그 죄악된 현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너의 살이 드러나고 너의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즉 여기 너의 살이 드러난다 이 말은 너의 벌거벗음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벌거벗은 현실이 뭐냐? 죄와 수치로 덮여 있는 모습을 즉 구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십니다. 벌거벗은 것으로.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즉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 수치를 가려보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수치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벌거벗기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지금 벌거벗은 모습이 그 수치로 덮인 모습, 죄로 덮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지금. 수치스러운 수준이죠.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옷을 입고 다니고 해도 영적으로 말하면 벌거벗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힌, 즉 그리스도로 입힘을 받은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벗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창피한 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창피 안 한 것 같지. 요즘은 뭐 아주 대놓고 하나님 반대하면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 벌거벗은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도 자기네들은 뭐 굉장히 거룩한 것 같아요. 성경이 지금 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에 거하였어요. 이사야서 65장 4절에 보면 죄인의 그 영적 현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즉 이런 면에서 보면 죄에 빠졌던 여러분과 저 우리도 무덤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무덤 사이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 사람을 통해 무슨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우리들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공중을 잡은 그 영인데 바로 사탄이죠. 즉 영적으로 보면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자가 벌거벗고 살고 무덤 사이 돌아댕기고 귀신 들리고, 이게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하여 주신 거 아니에요. 이런 우리를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정말 헛소리만 하고 소리만 지르고 살던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믿기 전에 우리 가운데 귀신들이 역사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가 구원받은 내용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같이 그 사탄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쇠사슬과 체인으로 붙잡혀갖고 그런 노예, 죽음의 노예였는데. 근데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정말 이 귀신 들린 자가 보세요. 소망이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간이라도 정말 어떤 현실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로 이게 수치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인지 아시냐고요. 우리들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창피한 줄을 몰라요. 요즘 기독교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창피한 줄 모르고 살아요. 정말 세상에 이 윤리로 따지면 창피 안 한 거지만 성경적으로는 엄청 창피한 모습이거든요. 창피한 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는 뭐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 모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깨달으세요, 여러분? 아,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니 그냥 내놓고 순종을 안 해요. 오히려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핍박을 합니다, 교회에서. 너만 잘 믿냐? 이따위 소리 들을 각오하세요. 여러분, 엄청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말씀을 통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 들렸을 때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누가 그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냥 기껏 해야 하는 게 뭐예요? 쇠사슬로 묶어놓는데 그래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천국의 왕께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여러분과 제가 뭐길래 그 왕중왕 주의 주께서 오시냐고요. 구원을 하시려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가시면서 구원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탄의 결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죄의 노예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탄, 죄를 이용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이 그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하는 일이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건 뭐냐? 그렇게 죄에 빠졌던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귀신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십자가 죽음으로 해결하시는 일, 우리의 의를 예수님의 완전한 삶으로 이루시는 일, 이런 일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나오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 저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사탄의 노예됨에서, 죄의 노예됨에서, 이 세상의 노예됨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참 자유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이제 우리 삶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듯이 정말 귀신이 내 안에서 나가고 성령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목격했으면 아마 여러분 나가서 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게 이루어져 갖고 일어난지도 모르고 삽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건지도 모릅니다. 그저 세상 중심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써주셨잖아요. 좀 깨달으라고, 믿으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참 수치로, 죄로 덮였던 저희들, 무덤 사이사이에서 앉아있고 살았던 저희들, 이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그 주장으로 살았던 저희들, 그 결박에서 저희를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